갈릴리 가나의 표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자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난 장소가 가나입니다. 아프리카 가나 아닙니다. 초콜릿 가나 아닙니다. 갈릴리 가나입니다. 이런 개그를 아재 개그라고 합니다. 웃으시라고, 마음은 활짝 여시라고 한 이야기를 너무 경직된 얼굴로 들으시면 은혜가 안 됩니다. 이 가나라고 하는 말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 동네입니다. 가나는 예수님 당시에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평범한 마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자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이후에 유명해졌습니다. 지금은 해마다 이 성지 순례 관광객이 약 20만 명 정도 방문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특히 그곳에서는 혼인잔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에 감동을 받은 이들이 결혼식을 거기서 하기도 합니다. 또 이미 결혼한 분들은 결혼에 대한 재다짐을 하기도 하는 그런 장소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만드시죠. 천지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만드시고 남자 아담과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신 일,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을 만드는 일입니다. 첫 번째 결혼식의 주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프로포즈도 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혼 제도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결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은 모든 공동체의 근본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고 세계가 건강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을 이루는 결혼 예식은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결혼 예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혼 예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혼식을 사모하세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런 결혼식을 사모하세요. 특별히 결혼식을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하시면 참 좋겠어요. 물론 교회에서 할 때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식장에서 하면 패키지로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화려해요. 막 드라이 아이스로 쫙 뭐 또 올라오고요. 조명 좋고 결혼식만을 위해서 만든 무대이고 장소이다 보니까 아마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결혼 예식장에서 하는 것을 선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복된 의미가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평상시에는 교회 안 나오다가도 결혼할 때는 교회 가서 목사님 주례를 받아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는 교회 잘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결혼식은 밖으로 나가서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도 있겠죠. 양가가 다 신앙의 집안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서 교회에서 하기를 사모하고 위에서 기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유교적 혹은 무속적 특성이 있는 결혼 풍습은 가능한 배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패백과 같은 경우에는 다산을 기원하는 무속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패백 대신에 양가 부모님이 함께 축복하고 또 인사드리는 그런 순서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늘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패백에서는 며느리 될 이 신부가 시댁에게 주로 인사를 하고 그때의 친정 부모님은 어디 가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한쪽에게만 인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양가 부모님이 축복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거기에 인사드리고 덕담 나누고 이런 쪽으로 좋은 전통으로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검소한 결혼식이 참 아름답습니다. 요 근래 유명 연예인 커플이 소박하고 작은 결혼식을 통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이 결혼 예식을 하면서 많은 물질을 사용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굉장히 힘들고 지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고 검소한 결혼 예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혼 예식을 하는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몇 해 전에 노숙자들을 위해서 배식봉사라는 바퍼 공동체에서 노숙자들 배식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가셨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배식봉사 오신 분들 또 후원하신 분 중에 여러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대신 신혼여행 갈 비용을 전부 다 노숙자를 섬기는 비용으로 내놓았고요. 그리고 신혼여행 갈 그 기간 내내 휴가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간에 매일 와서 노숙자들 배식봉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결혼도 아주 조촐하게 소박하게 하고 늘 마음에 품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부부고 아름다운 신혼여행 결혼식이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이 결혼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결혼식은 즐거워야 됩니다. 잔치입니다.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흘째 되던 날은 무슨 요일인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사흘째 되던 날 하면은 요일이 무슨 요일인지 압니다. 화요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주말에 지키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봅니다. 그리고 첫째 날을 일요일, 주일이죠, 우리가 지키는. 그리고 월요일이 둘째 날, 셋째 날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창조하신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면 셋째 날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나와요. 다른 때는 한 번 나오는데 셋째 날은 두 번 나와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한 이 화요일을 유대인들은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화요일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이 화요일에 셋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자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즐거운 혼인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당시에 혼인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혼주 입장에서는 크게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칫 즐거움이 사라질 혼인잔치 자리의 위기를 놀라운 기회로 기적으로 바꾸셨습니다.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이 첫 번째 표적의 핵심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변화입니다. 변화. 물과 포도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눈속임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트릭일 것이고 진짜 변화된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본질적인 변화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 이 예수님이 누구냐? 표적이라는 말 자체가 목적이 있는 기적이에요. 왜 이 기적을 일으켰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물이 포도주 된 표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본질적인 변화, 진정한 변화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진정한 변화와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이 가나라고 했습니다. 성지순례할 때 저도 가나를 가봤습니다. 작은 마을이에요. 뭐 보잘것 없습니다. 구경거리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마을 중심에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가 함께 세운 가나 기적교회가 있습니다. 그 기적교회 맞은편에 포도주를 파는 가게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포도주를 구입하기도 하고 아주 작은 병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포도주도 있습니다. 가나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마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마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가나라고 하는 마을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을 것입니다. 그 평범했던 마을에서 펼쳐진 평범한 혼인 예식에 예수님이 참석하셔서 그 평범함이 비범함으로 바뀐 겁니다. 전 여기서 귀중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인생이에요. 가나처럼 별 볼 일 없는 마을처럼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평범하고 특별히 내세울 것 없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혼인잔치에 오시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해져요. 예수님이 계시면 특별해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기 때문에 특별한 인생입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분이 특별하신 겁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늘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인잔치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주님, 늘 내 삶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나를 늘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중심에 모신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합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모신 인생 이전 것 다 지나가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죄, 부족함, 연약함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예수 모신 인생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통해 변화된 사람에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그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물의 가치와 포도주의 가치가 다릅니다. 포도주도 얼마나 오래된 포도주냐에 따라서 또 그 가치가 다르죠. 수백만 원, 심지어 수천만 원 하는 포도주도 있다고 합니다. 물도 물론 귀합니다. 우리가 물 없이 살 수 없죠. 그런데 일반적인 물 그리고 포도주를 비교했을 때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굉장히 큽니다.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자기 목숨을 해하지도 않습니다. 왜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이 피값으로 사신 귀중한 인생입니다.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외적으로 비교한다고 비교당하셔서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스페셜한 존재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 색깔이 달라집니다. 무색무취한 물에서 분명한 색깔을 지닌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포도주는 예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만찬할 때에 예수께서 그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색깔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보냐 보수냐의 색깔이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크리스찬으로서 나타내는 색깔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과 언어에 분명한 색깔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걸 숨기지 마세요. 분명한 색을 가지시고 나 예수 믿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물과 포도주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포도주에는 맛과 향이 있습니다. 맛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매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매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독특한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언어에 덕스러움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거래할 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함께하면 안심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그 키가 자라가면서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 그랬어요. 육체적으로도 성장하셨지만 내적으로 지혜가 자라셨고요. 하나님께도 사랑받으셨지만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으로 인하여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해보세요. 사람은 누구랑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물듭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로 그분 가까이 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고 싶어져요. 예수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변화는 모자랐을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혼인잔치 자리에 그 줄곰을 담당하는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위기의 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일 포도주가 모자라지 않았다면 가나의 표적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비롯해서 잔치자리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만 됐습니다.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Without wine, there is no joy. 포도주가 없다면 기쁨이 없다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할 정도로 이 포도주를 귀하게 여겼어요. 어떤 분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왜요? 술을 만드셨잖아요. 이 첫 번째 표적을 좋아하는 분은 분명히 나름대로 좋아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친밀감이 느껴진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것은 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먹는 음료입니다. 음료. 예수님이 만드신 것은 우리 인생이 예수로 인해서 변화되는 인생을 만드시는 것이지, 그걸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지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좋은 쪽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모든 상황이 완벽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이 어렵고 뭔가 부족할 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과정에 보면 그 생활이 평탄하고 좋을 때 믿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사업에 실패할 때, 인간관계에 고통이 있을 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약해졌을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 연약함, 문제, 위기는 절망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와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때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바로 그때가 전화 위복의 변화를 경험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여도 내면에는 온갖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내 문제를 내놓지 못할 뿐이지 이야기하다 보면 아, 저 사람도 저런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는 이야기지요. 누구나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피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로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아주 책도 많이 쓰셨고요, 강연도 많이 하시고 많은 분들이 존경을 합니다. 어느 날 젊은이가 이 필 박사님에게 와서 문제 없는 직장을 좀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필 박사님은 아, 내가 문제 없는 직장 한 군데 알고 있다고, 아, 박사님이 소개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그 직장 가겠다고, 차에 타시라고 제가 직접 모시고 가겠다고 차에 탔어요. 쫙 해서 차를 달려서 간 곳이 공동묘지입니다. 여기입니다. 아, 여기 공동묘지인데, 예, 돌아가신 분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유일한 직장 이곳입니다. 이 청년이 깨달았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제와 아픔과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살아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모자람, 결핍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결핍의 연속이고 부족함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 달라져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혼인잔치 집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여동생 집안의 혼인잔치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모네 혼인잔치죠.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전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참석을 했고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진 것에 대해서 혼주 입장에서 함께 힘들어하면서 위기를 느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 해결에 그 능력이 예수께 있음을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차갑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어머니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면서 그 해결책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니.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귀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귀부인에게, 황후에게 붙이는 그런 존칭입니다. 어머니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하지만 마리아는 여기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곧바로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금방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구나,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모든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을 크로노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카이로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카이로스의 때가 있음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한 그 시기에 내가 형통하고 합격하고 진급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위기와 여러 가지 문제를 그분에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제 해결을 거절하는 것 같지만 결국 보세요, 예수님이 해결하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진정한 변화는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인들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5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생각 개입하지 말고 맞느니 틀리니 말하지 말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신앙입니다. 순종은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을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맛보기 원하십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자 아귀까지 채웠다, 온전히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8절에 말씀하시니까 항변하지 않고 말씀대로 물을 떠다 주었어요. 물인 걸 알면서도 그분이 말씀하시니 떠다 준 겁니다. 야,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나한테 먹여? 너희들 나한테 물 먹이는 거야? 그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회당장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적인 걸 압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랍고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섭리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알면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순종하면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내용이 성경의 곳곳에 있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잡이했는데 실패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빈배를 타고 깊은 데로 가자, 거기에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베드로 상식에 그 시간에 그곳에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단 말이죠. 오랫동안 이 바다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경험적으로도 맞지 않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내 상식과 경험으로는 맞지 않지만 당신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대로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순종의 역사입니다. 구약으로 가보시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스라엘 옆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 영웅입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문둥병에 걸립니다. 이 문둥병에 걸리면 너무나 몰골이 흉흉하고 사람들 가까이 못하고 결국은 그러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나아만 장군을 너무 아껴요.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정말 기도하는 종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기도받으면 낫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군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서열 2위의 영웅, 아람의 영웅 나아만이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군대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종을 시켜서 야, 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면 된다고 해라 전하는 겁니다. 이걸 전했어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 그래도 왕의 신하고 내가 군대 장군인데.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상처 부위에 손을 흔들어 고쳐주리라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내 생각에는, 장군의 생각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그래도 나를 맞이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지. 그럼 뭔가 고침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자기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신 메시지 그대로 순종했어요. 처음에는 기분 나빴지만 그 신하들이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다 해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었을 때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피부가 된 겁니다. 순종의 결과예요. 순종의 결과. 알고 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하자 알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순종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인처럼 순종하세요. 낮아지십시오. 겸손한 삶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진정한 변화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변화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포도주는 처음에 이 잔치자리에서 내온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당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 하인들이 정결케 하는 항아리 여섯에다가 물을 아귀까지 채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떠서 갖다 줬어요. 그런데 회당장이 맛보고 너무 놀라운 포도주인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취하면 포도주 맛에 대해서 처음보다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나쁜 것을 주로 냈는데 이 집은 아니라는 거죠. 많이 취해 있을 텐데 이 포도주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 맛이 좋은 것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냈다는 것이 확연히 구분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지금도 좋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나중에 더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섬기지만 나중에 더 예수 잘 믿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미없고 경직된 생활이 아닙니다. 즐겁고 기쁜 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하셨거든요. 혼인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찾아가시기도 했고요,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배고픈 사람, 배고픈 인생을 위해서 기적도 일으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가신 곳이 혼인잔치자리예요. 혼인잔치자리.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즐거움, 가정의 축복, 이 가정 안에서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시길 바라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내 가정이 혼인 잔치자리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잔치자리처럼 놀라운 즐거움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가정들이요 회복이 되기를 바라요. 가정이 너무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좋았다가 세월이 지날수록 깨어지는 가정들이 늘어나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세상엔 처음엔 좋았다가 나중에 좋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음식 장사 잘 돼서 아주 좋은 것 나오다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음식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샘플은 좋은데 진짜 실제 물건은 샘플보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 들면 늙어간다고 싫어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패배자의 심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 들고 늙어서 힘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말하지 마시고 주님 나라 더욱더 깊이 사모하는 인생 되셔서 더 멋지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했다가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기어 나중에 큰 나무가 되었더라. 누룩이 그 밀가루 안에서 반죽하는 가운데 부풀려서 작은 누룩이 큰 빵을 만드는 겁니다. 작게 시작해서 크게 가는 거예요. 처음도 좋았지만 나중에 더 좋은 겁니다. 처음 포도주도 정성을 다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포도주는 확연히 구분된 놀라운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 새로운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표적을 행하신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은 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표적입니다. 물이 포도주 되었다는 물리적인 변화보다도 내 인생이 포도주 같은 주님의 포혈로 정결케 되었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세상이 변하려면 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교회가 변하려면 성도 개개인이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할 수 있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화의 출발점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나라를 향해 세상을 향해 국회의원이 변해야 된다.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지도자가 변해야 된다. 공무원이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학이 변하고 교수들이 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법조인들이 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나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변화의 출발점은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갈릴리 가나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는 혼인잔치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처럼 값지고 색깔 있고 맛있는 향기 있는 인생, 이렇게 변화된 인생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변화된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을 인하여 예수의 냄새가 나고 맛이 나고 색깔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변화된 그야말로 포도주 인생입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행복한 잔치를 벌이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니 주네 날 채우시네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이 십자가
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물에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무생무취의 인생이 분명한 색깔을 지닌 인생이 되었습니다. 맛과 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값으로 살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가치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존재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자람과 결핍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가면 해결됨을 믿으며 나가게 하옵소서. 너무나 머리로 따지고 불순종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인처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인이 아니라 하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으로 살 때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하인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하인될 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도 좋지만 마지막에 더 좋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지날수록 정말 더 맛을 내고 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